우리 주님 맞을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바쁨을 다 뒤로 하고 우리 피곤을 뒤로 물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른 찬송대로 예수님 맞을 준비되었다고, 주님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 이민생활 힘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우리들 가슴 속에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주님이 친히 곁에 서셔서 한 분 한 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귀한 샬롬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정인현 집사님 지금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수레로 그 주위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찬양 집회 잘 마치고 은혜스럽게 또 서로 감격하며 하나님 경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뉴저지 한 모퉁이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대학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일 먼저 봤던 첫 번째 그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그때 어떤 그 모습으로 그 종교적인 분위기가 잡혀 있었습니까? 그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거 말고 12의 2. 12의 2 말고. 죄송합니다. 그림 1, 우리 그림 1번 봤던 거, 전번에 그림 1번 봤던 거. 예, 완전 바뀌었네.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요 그림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로마 군인의 투구와 칼입니다.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밑에 있었는데,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고, 그 분파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분파가 요 두 분파입니다. 두 분파인데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고, 혈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자기 혈통이 유대인 혈통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와서는 이걸 다 깨죠. 그리고 같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기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딱 때가 되면 자기의 절기들을 지킵니다. 요번 9월달 되면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 절기가 9월달에 막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들을 쫙 해주면서요. 자기들 신앙을 엮습니다. 이게 공통되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분 하나님 모시고 혈통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는 건 같은데 그 안에 들어서 개개인을 보면요, 그룹이 달라요. 그 중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화를 무지무지하게 냈던 사람들이 요 바리새인이고요. 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들 중 특징이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지킵니까? 구약을 다 지킵니다. 구약, 여기 있는 구약을 다 지켜가지고 그 속에서 뽑아냈습니다. 그죠? 몇 개를 뽑아냈습니까? 지키라고? 613개. 그 중에 하지 마라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예, 네, 365. 그걸 외우면 그 다음에는 613불 빼기 365불 하면은 몇 불인지 금방 나오죠. 그죠? 달러로 계산하면 빨리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네.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을 다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요 다섯 두루마리만 믿었습니다. 펜타튜크. 요 다섯 두루마리가 뭡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십계명만 믿었습니다. 그다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리새인들은요. 요게 영생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문을 오케이 그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영생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이 유다 땅에 오면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사는 땅에 오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거 잘 믿질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지주 또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그다음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만족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관리했습니까? 여기를 관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공통적인 종교적인 모습. 이제 우리 이 마가복음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요. 마가복음이 기록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냅니다. 성경에 사복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이거를 사자부터 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신약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요. 마지막 하나를 빼고 이 세 개가 예수님의 사역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 그러면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공관복음. 요 공관복음은 세 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여기 이제 대학교니까 우리 사복음은 알잖아요. 그런데 공관관 이 관광할 때 관자입니다.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책 신약 성경책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마태복음부터 시작 안 하고 뭐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마가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는 다분히 신학적으로 접근돼서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성경책 중에 어느 성경책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까? 옛날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여졌나 그러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도 글을 쓰고 누가도 글을 썼습니다. 근데 뭐 그럼 마가는 누군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가 추측하기에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은 그런 청년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신앙의 아들이 마가인 걸로 봐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하면서 다녔다고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오면은 마가한테 베드로가 오늘 있었는데 쭉 얘기해주고 뭐 그랬겠죠, 그렇죠? 그럼 그 마가가 그거를 또 기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마가복음이요 다른 복음하고 아주 독특하게 기술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기술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베드로도 자기 거를 이렇게 추측해 보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또 이제 누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마가 거를 참고를 합니다. 우리 이 집에 가셔서 그 교재를 읽어보시면요 몇 구절 중에 몇 구절이 어쩌고 저쩌고가 쭉 나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어느 성경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요? 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하고 같습니다. 그 같은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오늘 제가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 제가 준비해보니까요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준비하고 와서도 계속 저 우리 최영수 집사님한테 뭐 좀 더 넣어라 뭐 이러면서 있었습니다. 이게 양이 보통 양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은 지금 앉아서 제하고 한 시간 반 정도 딱 하면 이게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정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제가 한 10분만 에어컨 좀 틀까요? 이쪽에. 괜찮습니까? 텁텁한 거 좀 뺄게요. 10분만요. 저기요 CBS나 MBC나 이런 데 가면요 거기 갔다 왔던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슨 쇼 프로나 무슨 프로에 가면 들어가면 추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들어가면 추워가지고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조금만 따뜻하게 하면요 앞에서 진행한 사람들이 조금 흐트러지게 하면 이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이게 따라오질 않는답니다. 아예 춥게 만들어가지고 막 꼼짝 못하게 눈 빠락빠락 뜨고 이렇게 보게 한답니다. 근데 교회니까 이게 터분기 한 10분 정도 쓱 빼고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쾌적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이건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 3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이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 목적하고 같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잘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사복음서와 사도들이 다니면서 끊임없이 했는 말이 뭡니까?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왜 성경책을 기록했습니까? 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무엇을 얻게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구절을 딱 메모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딱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성경구절을 다시 한번 적으시면요, 그게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것들이 됩니다. 어떨 때는 성경구절이 막 빨리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메모를 해 놓으시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구절을 메모할 때는 이렇게 메모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이렇게요. 요 20, 30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부터 기록해야 되죠? 20에 30을 먼저 기록합니다. 만약에 요자를 딱 먼저 기록해서 요 딱 해서 요 20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요, 그게 10이든가 20이든가 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20에 30은 딱 적어놨다 그러면 요자는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이상해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막 지나갈 때요, 뭐 이렇게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몇 장 몇 자를 딱 적어놓으면 그 다음에 만지 뭔지는 이게 안 잊어먹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숫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책을 기록하고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리고 무엇을 얻게요?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이제 기록하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록하는 대상과 자기가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묘사를 한다 그랬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족보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들, 펫샵에 가가지고요, 아주 비싼 강아지도 사면요,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똥개는 사면 뭐가 없습니까? 족보가 없으면 쫓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면서 쫙 나가는데 뒤로 가면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다음부터 전부 왕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가서 왕 아닌 사람들도 좀 있지만은요, 왕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400년 동안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낙타 타고 이렇게 끄떡끄떡 그러면서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목성과 토성이 엮이면서 굉장히 밝은 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끄떡끄떡 와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함을 지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함 지르죠? 첫마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게 첫마디예요. 첫마디예요.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썼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읽혀지기를 원하면서 썼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한 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금 이 크로스웨이 이 저자가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머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요게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성경 구절. 요거 성경 구절 적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10-45 그리고 막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 대학교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에서 너무 쉬우면 등록금 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30불씩 등록금 받았잖아요. 교재 내줬드렸고. 10에 45, 막,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 요거의 기억이 여기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는데요. 너무 고마운 성경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광을 받고. 우리 말 안 들으면 꿀밤 주러 왔습니까? 그렇게 초림에 오신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을 넣어요? 대속물로. 아까 왜 성경책이 쓰여졌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분만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마가복음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움직인 동선을 봐서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예요. 왕으로 오신 그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십자가에 매달아도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에요.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그분은 우리의 종으로 와서 끊임없이 섬기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서로 종교 간에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 이름 외에는 믿어서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그분 외에 다른 믿어서 구원 얻을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돼도 되잖아요. 그분이 와서 십자가 질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꼭 그분만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만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간혹 사서 보는 이 그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그 하영조 목사님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분이 지금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복이 어떨지는 조금 회복돼서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주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공부한 그 배경은 제가 공부한 신학 배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보다 조금 자유로운 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우리 학교에서 잘 안 보는 책들도 많이 읽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재미나게 본 거예요. 그 책들. 그치, 이제 뭐, 바르트라든지, 몰트만, 죄송합니다. 이 신학교. 몰트만이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참 재밌게 책을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5페이지쯤 가면. 내 나름대로 볼트만이나 바르트나 틸히 같은 신학자들을 공부해보면 그럴듯하고 굉장히 재미나게 공부했다 그럽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신학 이론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다. 이거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밥만 먹으면 성경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밥만 먹으면 원어를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밥만 먹으면 신학 사조들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다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 없는데도요, 평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독일 교회가 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사람들이 빠져나오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빠져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독일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신학자가 와서 경건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막 열린 마음으로 막 기대를 하고 가서 앉아가지고 막 쭈쭈 그러고 앉아있는데, 일주일 내내 이분이 하고 간 말은, 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유치부에서 뭐 고등부에서 대학부에서 배운 그 얘기 더더들도 아니에요. 그분 가고 난 뒤에 학생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학교에서 저런 분을 모시고 와서 경건회를 했냐고. 우리도 그 말 할 줄 안다고. 그랬더니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한번 올라가셔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우리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전도사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 독일에서는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설교하려고 그러면 목숨 내놓고 설교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맞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밥줄 끊어질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믿는 거잖아요.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독일에서요. 목숨 내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간 걸 안 믿습니다. 미국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막 신앙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논문으로. 그러니까, 성도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들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요, 누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고, 뭐 성경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분이 언급했던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설책을 보고 연구하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해석하는 툴이 다르고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게도요. 성경책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서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아 하나님 그러고 이렇게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이걸 의심을 해서 시작하기 시작하면요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까지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까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도 만든 사람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돼서 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람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메시아 감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메시아야 이러고 하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왜 썼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쓰는 이 마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요? 종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어떤 종입니까? 섬기로 오신 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로 오신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그림 하나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1권에서 7C. 예. 이제 저 우리 전번에 1권을 안 하신 분들 중에 이거 이제 한번 보십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번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제가 전공을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엉터리를 해놓으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러므로 말이 됩니까? 똑같은 영어를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 할아버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교재를 쓰는 할아버지는요 판권을 지금 한국말로 되는 그, 지금 그게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다. 예. 1권, 지금 우리는 3권입니다. 이 할아버지, 이 얼마나 책을 잘 쓰지 못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욕심탱이에요. 이 판권을 자기 손자한테까지 가게 한 거 있죠. 그래서 손자가 지금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이게 사잖아요, 그쵸? 이 책을 사면 판권이, 로얄티가 그걸로 조금씩 넘어갑니다. 앵간하면 끝내면 좋으리만. 책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 표시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요 애굽입니다. 노예의 사슬에 매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주셨습니다. 그죠?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아가서, 이게 무슨 산이죠? 예,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어디로 넣었습니까? 이 노란색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랍니다. 여기 구약이에요. 구약이.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뤄주셨습니까? 아, 이 보통 이렇게 나오면 요거 그냥 일반 사람이고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으면 여기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요분이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까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게 우리 일과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큰 섬김이 뭡니까?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차라.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우리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요.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렸어요. 17F. 예. 요게 예수님이잖아요. 요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흉내를 이제 이렇게 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뭡니까? 요게 뭡니까? 그러면 요 1권의 17과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요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광 돌리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요거는요. 유대인들,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주님처럼 살아보려고 이렇게 흉내를 내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반듯하게 이렇게 사시라고 했는데 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 뭐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산다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요 완전하게 주님을 닮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렇죠? 어디 가서 질퍽대기도 하고 막 힘들게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큰 주제예요. 마가복음의 큰 주제.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요 말을요, 옆에 있는 말을 인사 프로 바꾸어도 괜찮게 해서 한번 인사들을 하시면서 요 말을 정리를 한번 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잘 집어넣으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섬기고 사는 삶이요 삐뚤삐뚤삐뚤하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저런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예,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요. 그럼 답이 틀린 겁니다. 장로님이요. 그래 틀린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움 가운데서 우리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요.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특징이 많은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직접 쓰신 그 예수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언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아, 정답이 나왔네.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쓰신 그 아람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쓰셨던 그 언어가 뭐지? 아는 분들은 일단 대답을 보류해 주십시오. 왜? 모르는 분들이 고민을 좀 하게. 저거 들었는데? 저거 내 어디서 알똥말똥한데 무슨 뜻인지 고민을 조금 하고 아는 분들이 대답을 한번 하게요. 집사님 퀴즈 하나 내주시죠. 세 문제가 있는데요. 세 문제가. 퀴즈. 퀴즈 때 무슨 노래 나오는지 알아요? 한국에서. 딴따딴, 따딴따딴, 따딴, 따딴따딴. 이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입니다. 아, 여기 나옵니다. 예. 달리다 홈이 무슨 뜻입니까? 일단, 아는 분들은 좀 다물고 계시고, 모르는 분들은 조금 뻑뻑 하면서 이 국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달리다곰, 예, 달리다곰. 달리다곰이 무슨 뜻일까? 달리다곰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금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상금이 안 걸려있는 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달리다곰이 뭐죠? 달리다곰? 예수님께서요, 12살 먹었는 애, 이제 그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 죽었다고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 가는 중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피 흘리는 혈루증 있는 여자가 와서 뭐 옷깃을 만져가지고 누가 만졌느냐 그러고 막 이러고 하는 사건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애가 이렇게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곰이, 달리다곰 그러십니다. 뭐라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일어나, 일어나. 아침에 애들 깨울 때요. 이거 콱 깨우면 심장마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니까 이렇게 살살 깨우죠. 야, 일어나, 그래, 일어나, 그래. 그때 쓰는 아람어가 달리 다곰입니다. 성경일래요?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가복음을 다 좀 찾아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 41절. 예, 이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죽은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달리다곰 그러지만은요, 저는 우리 힘들 때 늘 주님이 와서 이런, 이렇게 이 모습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는요, 성도님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환상이 아니라, 아,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아,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네. 이거는 간증으로 늘 있어야 됩니다. 그 와서 너무너무, 좋은 장면이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뭐라고요?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소녀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우리 아람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라 그러죠? 달리다곰. 예, 달리다곰.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죽어가지고 뭐 깨는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늘 와서 손을 붙들고 이렇게 인도하시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저기 혹시 이제 저 진교실에서 누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자면 깨울 때 뭐라 그러면 됩니까? 예, 달리다곰. 제가 아줌마 일어나세요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그다음 두 번째 퀴즈 문제 한번 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쓰신 아람어예요. 그걸 직접 마가복음이 기록했습니다. 아, 아는 사람은 일단 좀 가만히 계십시오. 예, 알죠, 그렇죠? 김태형 권사님 어떻게 오셨네? 아까 모르신다고 전화 계속 와서. 예, 예, 잘 하셨습니다. 예. 에바다 무슨 뜻일까요? 에바다. 일단 에바다 아는 분들 얘기 한번 하실래요? 예, 열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진짜 제가 질문합니다. 이게 뭐가 열리라는 뜻 같아요? 예, 뭐가 열리라는 것 같아요? 예, 눈이 열려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귀가 열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입이 열려라 같아요? 열릴 게 많잖아요? 예, 이제 에바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요, 마가복음 7장 34. 마가복음 7장 34.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썼던 그 제2 외국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Foreign language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달리다구미, 달리다구미 하나 했고요. 에바다, 여기 나왔습니다. 몇 절인가 하면은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얼마나 답답한지 이 사람의 상황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뭐가 열립니까? 그의 뭐요? 귀가, 또 뭐요? 혀에 맺힌 것이 뽁 풀립니다. 눈 아닙니다. 장님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귀 먹은 벙어리가 왔습니다. 귀 먹은 벙어리다. 성도들 못 들으면 말을 못 하죠. 예. 이 귀 먹은 사람들 중에 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못 듣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을 못 해서 말을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바다 됐습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열리라,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람어를 쓰시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학자들이요, 예수님이 쓰시던 지역의 아람어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 가고 있다고 막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 지역은 아람어를 계속 쓰는 지역이거든요. 저 유대인들 그 옆에 있는 그 지역들이. 근데 지금 이제 자꾸 없어진다고 이제 가슴 아파합니다. 이제 너무 쉬운 거 퀴즈 마지막입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예. 네. 요거 뭐 같아? 요거. 아, 아는 사람은 일단 얘기하시지 말라니. 모르는 분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아바. 아, 그 옛날에 무슨 그룹. 예, 네, 뭐, I have drea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 같아요? 일단 우리 그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0절. 아,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분 계시죠?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분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아람어를 하는 분입니다. 아람어를. 아바가 아람어예요. 무슨 뜻? 예, 어린애가 자기 아버지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그 아빠가 아바예요. 아바. 파파도 있고 뭐 언어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바예요. 아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바입니다. 아바.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바. 아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그러면 저분은 왜 이북 사투리 같은 그런 걸 쓰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아람어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바입니다. 아바. 됐죠? 이제 오늘 이거 지워주시고요. 오늘 세 개가 나왔습니다. 아람어 세 개. 뭐 나왔습니까? 달리다. 예, 달리다곤. 그 다음에 에바다. 그 다음 하나 뭐요? 아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톡톡하게 나오는 예수님이 친히 쓰던 언어를 번역을 안 하고 일단 그대로 썼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를 했습니까? 누구로요? 예, 종으로 모셨다 그랬죠. 성도 여러분들, 종은 부지런해야 됩니까? 게으름을 피워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요. 마가복음은 딱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얼마나 처음부터요. 막 팍팍팍팍 뛰는지. 마가복음에 기록된 특징 중에 하나.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이런 표현 들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at once, without delay. 곧 즉시. 곧 즉시가 몇 번 나오나 하면요. 즉시가 41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41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니까? 쉬지 않고 섬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제가 뽑아보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다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움직이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전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만 봐도 예수님께서 움직이니까 곧 즉시 이런 게 10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을 한번 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참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마가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찾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이 온 걸 묘사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를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죠? 이제 10절 한번 보십니다. 종이 물속에서 수영하고 거기서 떼불키를 위해 가지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후다닥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후다닥 물에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후다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요. 다시 12절로 가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 at once. 예수님을 광야로 막 몰아내가십니다. 1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물꾸물대고 잠깐만요. 이거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마가는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섬기러 온 종을 따라가기 위해서 18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물을 버려두는데 어떻게 해요? at once, 즉시. 그 다음에 또 부릅니다. 20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곧 부르시니 또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리고는 2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사역하시는데 저희가 가부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어디에요? 곧 안식이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뒤로 가시면서요, 쭉에서 28절. 예수님께서 막 고치시고, 막 가르치시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그게 어떻게 퍼집니까? 2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때 곧 번역을 퀵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퀵클리건, 뭐, without delay건, at once건, 주님께서 움직이는 게요, 그냥 막 땀을 흘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8장까지만은요, 뭐, 마귀를 쫓아내시고, 열병 들린 자, 갖가지 병, 문둥병, 중풍병, 손 마른 자, 많은 무리, 바다 폭풍, 귀신, 혈류병,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 있죠?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사이에. 그만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우리 최 집사님 3장 20절 한번 찾으십시오. 3장 20절. 3장 20절. 아, 싫어요 이런 거는. 우리도 싫어요. 저도 간혹 이럴 때가 많은데 싫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어떻게 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He was not able to eat. 먹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막 와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에서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고맙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이제 좀 있으면 그분의 기적의 네 가지 특징을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뭐를 합니까? 자연을 명령하니까 막 듣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 이적과 기사를 막 베푸시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곧 즉시로. 그리고, 막 이렇게 마가복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 움직이는 이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요. 전부 가면서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 동선의 목적지는 그게 아니에요. 고치고 뭐하고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수없이 at once, quickly 뭐 이렇게 without delay 이렇게 하면서 막 움직이셨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가시면서 하셔가지고 제일 마지막 꼬린점이 있습니다. 그 꼬린점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게 어디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역으로 얘기하면 어디죠?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많이 안 가시지만은요, 사역하신 데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많이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병 고치고 뭐 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놓고 움직이는 그 동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하고도 관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요,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예, 우리도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 1교시를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나가서 커피 맛있게 드시고 2교시 얼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좀 이렇게 쉬도록 하시죠. 인사들도 나누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그렇게 바쁘게 그 지방 사람들을 고치신 건 아닙니다. 지금도 뭐 병도 고쳐주시지만 제일 크게 고쳐주시는 게 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덩어리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지금은 바쁘세요. 이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절에 이제 그 누가 어떻게 뭐 그러면서 이제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뭐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누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헤롯, 안디바, 빌립, 본디오, 빌라도, 뭐 반자립 통치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갖고 계신 데를 보면 더 정확한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거기는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 고향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서 두 살 이하로 다 싹 죽이지 않습니까? 이 근처 동네에 있는 사람. 어디로 피난 가죠?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소식이 들려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럴 때 일로 가려니까 너무 또 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죽었다는 소식 줘서 일로 가는 게 겁이 나서 어디로 갑니까? 쫙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 여기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십니다.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십니까?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센터처럼 여기면서 왔다 갔다 하셨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가보나움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지도에 그 가보나움이 예수님께서 주로 센터처럼 했습니다. 왜 나사렛은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사렛 고향이고 친구도 있고 자기 지연도 있고 혈연도 있고 자기 뒤에서 밀어줄 고향 친구도 있고 같은 사투리도 쓰고 이래가지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줄 것 같은데 안 밀어줍니다. 왜 그렇죠? 선지자가 어디서는요? 고향에서는 이렇게 높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중심으로 안 하고요. 여기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요 그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시면요. 근데 사실은 지도가 저렇게 돼 있지만 큰 전체 이 세계 지도를 놓고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큰 지도를 놓고 저 이스라엘 쬐꼬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쬐꼬만데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골치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 안 듣는 민족, 저 민족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슨 족속이라는데, 무슨 민족이라 한다 그랬죠? 요나민족이라 그랬죠. 삼켜도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거기를 애굽이 삼켜도 소화가 안 됐고요. 아수르가 삼켜도 소화가 안 됐고, 바벨론이 삼켜도 소화가 안 됐고, 지금 로마가 삼켜도 그냥 소화가 안 됩니다. 로마 이전에 누가 삼켰습니까? 그리스가 삼켰습니다. 그래도 그냥 말 안 듣는 거 있죠? 그래서 네 군데를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봅니다. 조금 전에 그 지역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했습니까? 이 지역 참 못 사는 지역이에요. 주로 공부 많이 하고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 예루살렘 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아주 가깝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어디 갔습니까? 여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비둘기 두 마리, 어린 비둘기 두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언제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 성경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 태어난 날 왔는지 그 다음 날 왔는지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별이 언제 나타났더냐 이렇게 헤롯이 물어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에 다 죽여버렸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기는 이 근처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생활하시기는 주로 이곳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요 예수님께서 이쪽 지역으로도 가시고 이쪽 지역으로도 가시고 이쪽 지역으로도 가셨다가 마지막에 목표점이 어딥니까? 그럼 마지막 목표점 여기입니다. 처음에 세례받을 때는요 처음 세례받을 때는 요단강 근처에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루살렘 요 목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책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목표로 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림 잘 보십니다. 요 그림요 요거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요 물방울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이 교재를 1권, 2권, 3권 할 때 전부 뭡니까? 그러면 이 물방울은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시고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럼 왕이에요. 왕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푼 네 가지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 종류의 기적. 그 기적에 대한 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 지팡이에다가 뱀을 감아 놨습니다. 그렇죠? 이거 무슨 뭐 같아요? 예, 병을 고쳐주신 것. 병을 고쳐주신 것. 두 번째는 뭐 같아요? 이건 물이고, 이건 뭐 이렇게 뭐 물이 갈라지는 거 이러니까 이거는 자연에다가. 세 번째 이건 뭐 같아요? 예, 이건 귀신을 쫓아내시고. 네 번째는요? 예, 요 비석이 있고, 여기 죽은 사람 살려는, 요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이적, 베푸신 거 보면 이런 종류가 네 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거는 뭡니까? 병을 고쳐주신 것. 요거는 특별히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그러면요. 이사야적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적. 왜 이사야적 이적이라고 그럽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다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주실래요? 성경 구절요? 잠깐만요. 이사야 35장 5에서 6절. 이사야 35장 5에서 6절.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껏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35-5-6, 그 다음에 4, 이사야는 약자가 4자입니다. 4자. 그때에, 누구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36절. 6절, 시작. 그때에 전은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누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럼 다시 그림으로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하는 사역들의 대부분이 이쪽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워져 옵니까? 아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뭐 할 시간도 없었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고쳐주세요.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더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풍랑도 꾸짖으니까 잔잔하고, 바람도 꾸짖으니까 가만히 있고, 무리도 막 척척척척 이렇게 걸어가시고.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우리가 물에 안 빠지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물에 안 빠지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물에 안 빠지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짚고, 오르기 전에 왼발을 짚고, 왼발 빠지기 전에.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독일 계통의 학자들, 요즘 미국 학자, 한국에도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비중이 무거운 것은 비중이 가벼운 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물보다 비중이 무거우면 이게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중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과학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쓴 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게 아니라 오른발 짚을 때 왼발 안 빠지게 이렇게 걸어가신 게 아니라 거기 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달 그림자가 딱 비치니까 그게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고 성경이 그런 거 다 잡아 뺄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위에서 돌아가신 게 가능하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시고 아멘하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연적인 것도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누구도 쫓아내시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성도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습니까? 안 믿는 저것끼리는 쫓아내고 못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합니다. 성경도 그런 게 있습니다. 찾아놨는지, 예, 찾아놨네. 마가복음 22장,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개를 같이 붙여놨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이고, 하나는 마태복음입니다. 예, 요건 막, 요거는 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 그러면, 저가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누군가 하면은 이 귀신의 왕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옛날에 노벨상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파리대왕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그게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김혜경 그분이 쓴 책을 보면요. 귀신이 역사를 할 때도 아주 강한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이 있고 아주 약한 게 있답니다. 그러면 강한 귀신이 꽥 그러면요. 나쁜 놈들은 그 말 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요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헐뜯으면서 했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너희가 나보고 바알세불을 집혀서 쫓아낸다 그랬는데 보니까 너희 그 제사장들도 너희 믿는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 사람들은 누구 그럼 힘입어서 쫓아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성령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쫓아내신 거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림. 예.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의 네 번째, 요거는 사망, 권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린 거를요, 부활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부활은 했다가 다시 죽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무덤들이 터지고 거기에 잠자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조금 살았습니다.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아직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면 다시 안 죽습니다. 성경은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죠. 그 사람 부활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려줬습니다. 왜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도 살아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영혼이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죽은 사람을 살려놓은 게 부활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도 살려주고 뭐 자기 친구 나사로도 살려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 12살 먹은 그 회당장 딸도 살려주고 이런 것들은 죽은 사람 이 죽음의 사망 권세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깨고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요게 있습니다. 요게 뭐 같아요? 요게 요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도 행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진짜 누구지? 예수님 누구지? 아까 지도 한번 앞에 보여주실래요? 성도님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요거 말고 그 다음이 지도예요. 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 누구냐에 관한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하시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다음 글. 여기 있네. 예수님께서요 이 지역에 가셨습니다. 보이세요?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한번 따라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 지역에 갔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하고 다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렇죠? 예. Who the people say I am?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조금 왔는데 엉기네. Who the people say I am? 맞네. 예. Who the people say I am? Who the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래요, 뭐 엘리야이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것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수준에서 봅니까? 이거를 행하는 사람의 수준에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린점은, 목표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점은 뭡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죽었던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서 질문했나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렇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입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복음이건 사도들이건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집합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주실래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왜요? 구약에서 죄 사해주는 그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조금 전에 이제 다시 그림 한번 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 다른 사람이 다 못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랍니다. 메시아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 그 고백 위에다가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너는 베드로니? 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트라는 그 말 해석을 이제 그 캐톨릭은 베드로라는 이름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그 반석을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그래서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마가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다음에 아주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복잡하지만 얼른 설명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그리고 요거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건 또 무엇입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노예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묘사를 보면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 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그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라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바빌론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 바빌론 포로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의 사슬을 끊으셔가지고 이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광야예요. 광야. 이 사실 이 광야길을 이 당시에 그냥 이렇게 건너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로 건너왔습니까? 출애굽기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물을 내시고 실거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찬송드리게 하기 위해서 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요거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 이것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이제 사슬 보십시오. 여기 사슬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죠. 그렇죠? 이 화살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 화살표 나오면 이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죄라 그랬습니다. 죄. 죄.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고 물이 세례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누굽니까?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게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뉴 하트를 주시는 거 있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 창조, 이것도 새 창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그랬습니까? 예, New Creation, New Creature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오셨듯이 죄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끌어내신 것은 뭐라고요? 능동적인 일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요, 이게 이 루터교 목사님이에요. 루터교 목사님인데 만약 감리교 목사님이 썼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감리교는요,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믿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하는 포션이 있고요. 우리 포션이 50%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가 믿었으니까 믿었지 이렇게 하는데 장로교와 이 루트교 목사님은요, 우리하고 라인이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갖게 된 게 뭐라고 표현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요? 행위에서 났으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고.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주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5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제일 마지막 고린도후서 예,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예, new creature, new creation. 어떤 성경 creature라고 그랬고 어떤 성경 creation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무엇으로 새 것이 되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새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하는 그런 새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요 아무리 무엇이 있어도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아 목사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저를 무척 아껴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종으로. 예, 요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진행되면요. 이제 제가 이제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계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놔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쵸? 일하는 종으로. 아까, 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무지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급을 많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썼다 그러면 막 곧 즉시로 막 다니면서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주님은요, 일하는 종만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새벽이 되면요, 기도하러 가셨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늘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1장 35절입니다. 1장 35절. 예수님은 일하고 섬기러 오는 종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섬기러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섬기면서 참 힘들 때 많습니다. 섬겨보면 칭찬만 올 것 같죠?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교회를 열심히 해보면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 이렇게 칭찬만 올 것 같죠? 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필요한 게 뭡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계시고요.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한번 일해보시면요. 칭찬만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언제 나가셨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시고 일을 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섬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세계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한 21억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거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이 기독교가 이런 그런 건. 그러면 지금 이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슬림은 한 15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지금 추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호전적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다른 이름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나 다른 믿는 사람들은요, 나가서 막 자기 거 믿으라고 안 그럽니다. 왜요?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때 호전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죠. 근데 한 손에는 칼, 한 손에 코란을 들고 있다는 그런 이 무슬림이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제 한번 보시면요, 한 요쯤 되죠, 그렇죠? 요쯤 되죠. 그러면 한번 보십니다. 제가 지도 잘못 짚었습니까? 이 지중해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 지중해죠, 그렇죠? 예. 요 조그만 요 바다를 지자가 무슨 지자죠? 땅지자, 중자가 뭐죠? 가운데 중자죠. 하, 여기가 지중해 같은데 참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수은 자기식으로 표현을 해. 여기가 땅의 중심이래요. 여기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혼란이 많고 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일로 올라가잖아요. 일로 올라가서 밤에 건너와 달라 그래서 마게도네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갑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서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늘 서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서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이게 동그라니까. 그 이쪽으로 건너와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가서 여기 영국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유럽을 다 이렇게 하고 영국 있는 데로 와서 여기서 꽃을 피다가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가서 여기 쫙 갔다가 그다음 어디로 옵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했죠. 일본, 뭐 중국, 한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런데 복음은 이쪽 서진입니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서쪽으로 이렇게 확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진하는 게 있죠. 동진하는 게. 그러면 마찰되잖아요. 그렇죠? 그 동진이 뭡니까? 그러면 이슬람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 뭐 쿠웨이트하고 있는 이쪽 지역. 예, 이쪽 지역이죠. 그렇죠? 이쪽. 이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동진하는 거 있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전부 이쪽은 거의 다가 지금 그쪽이죠. 회교죠. 그리고는 이쪽도 좀 이렇게 잡아먹고. 이쪽으로 오다가 성도분들 우리 어릴 때 저 한국에 무슬림들 없었죠. 이슬람 믿는 사람이 없었죠.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준 게 있습니다. 왜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까지 못 왔습니까? 이쪽에서 막 건너오다가 여기에 딱 막혀버린 거 있죠. 이게 어느 나라죠? 중국. 중국의 요 근처에는요 회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수민족 중에. 그런데 중국이 중앙집권제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막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로 해서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못 오는 거 있죠. 못 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럴 때 중국이 이쪽에서 막 중국도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쪽까지 이렇게 되다가 여기 꼭 막혔습니다. 그래서 막혀가지고 안 됐는데 지금은요.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을 다 안 잡아먹었지만 지금 한국을 타켓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게 동진한다니까요. 이렇게 동진한다니까. 한국을 타켓으로 놓는데 지금 어떤 분은 뭐 한국의 저 무슬림 선교사들이 이슬람을 전하기 위한 무슬림 사람을 할 때는 무슬림이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한 3만 명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왜 한국을 타겟으로 나왔습니까? 인류 역사상 한 종교를 그렇게 쉽게 바꾸는 민족이 한국이랍니다. 불교에서 유교로, 유교에서 그 다음에는 뭐 잘 없지만 기독교 비슷한 걸 확 쥐고 그러면서 뭐가 없이 피가 없이. 성도님들 다른 나라예요. 한 종교를 바꾸면서 부족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큰 덩치들이 바뀔 때는요. 이건 막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는. 근데 한국은 종교심이 강해갖고요. 종교를 바꾸는데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포습을 하면은 전 세계로 나가는 발판을 삼을 수 있다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계로 기독교 전파한다고 선교사님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요 굉장히 이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성교비가 미국 제가 그냥 들은 거로는 미국 1년 성교비하고 맞먹는다 그럽니다. 하루에 쓰는 게 5일 달러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막 포습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영어 가르쳐준다 그러고 또 이상하게 걔들 참 잘생겼어요. 훌쩍훌쩍.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즘은 막 남편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막 결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결혼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잘해준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딱 결혼하면 이 사람들은 일부 다쳐지잖아요. 딱 결혼하면 와이프를 몇 명까지 두나 그러면 4명까지 두거든요. 그리고 한번 결혼했다 그러면 이혼을 잘 안 시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참 이런 동네에 데려가서 애들을 공부를 시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 뒤에는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조국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뭐 조그만 것만 있어도 다 들고 나가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 특징은요, 동진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서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처에서 지금 와장창창창창 그리고 있고요. 한국은 아예 타켓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타켓으로 삼은 나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 있는 나라들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데려가서 공부, 공짜로 공부시켜서 돌려보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정교조가 미국으로 공부를, 연수를 많이 왔답니다. 지금은 연수를 거의 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간다는 전교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냥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세계 지도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쪽으로 막 밀고 나오고, 또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막 움직이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움직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주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달려가지고 예수 천당 그리고 막 옆에 사람하고 싸우면서 전도할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것도 다 들어주고, 그게 옳다가 아니라 다 들어주고, 그 다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복음이 변질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봅니다. 왕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제일 큰 섬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섬기러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뜨겁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섬기러 오신 주님, 끝내 피와 살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섬긴 우리 그분, 우리 구주가 되게 하심을, 구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체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사역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